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임 전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말씀을 볼 때 이 말씀들이 저희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데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미처 이렇게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라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전 우주적인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삶이 바뀌는 경우는 흔하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히틀러를 만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만나게 되면 그럼 평생을 돌을 닦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이신 이분,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 또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이분을 사람이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올바른 방향에서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가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도 있겠으나 상당히 다른 그러한 다른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섯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당시에, 이 메시아를 만난 이 당시에 얼마나 흥분됐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긴박한 순간의 그 긴장감을 그대로 전해주려고 많이 노력한 그러한 흔적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제자가 뭔가, 제자. 영어로 disciple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는 마세테스 이렇게 돼서 이게 배우는 사람, 학생 그런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사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제자가 나오고, 또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라는 이 단어는 그 어떤 그룹 또는 어떤 개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소속이 돼서 그들로부터 가르침과 훈육을 받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것이 12명의 제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보다 좀더 범위가 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외에도 더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발적인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예수님이 삼고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12명밖에 없었을 수는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부터 해서 제사장까지 해가지고 군인들이며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도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와가지고는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말 없이 그냥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부르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불러 모으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에 이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런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제게 뭔가 부족한 것이 더 남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사람들인 거죠, 이건. 나를 따르라. 이 제자,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청년은 어땠습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셨지만 제자가 되라고 권유하셨지만 그냥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건 예수님이 너는 이제서부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었건 제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신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날이 밝음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전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열두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다 모으시고 나서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의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아리마대 요셉 얘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부자였죠. 그래서 자기가 묻히려고 하던 그 돌무덤을 예수님께 내준 사람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열두 제자에 포함되지는 또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 침례자 요한의 제자 이제 다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열두를 따로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열두 사도, 우리가 열두 제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선언은 대단히 놀라운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오히려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거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 입장이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그 입장이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라가 아니라 저리 가라는 거예요. 저리 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돌파하리라. 너를 박살을 내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입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지가 개벽했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초청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다 그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때문에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때문에 늘 고민이지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 죄의 짐이 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두가 다 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그 중에 몇 명은 제자로 이렇게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 사역, 자신이 하고 계신 이 사역을 위임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특별히 12명을 이렇게 부르신 그 목적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이 열두를 부르셨는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사역을 위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시지요. 네, 물론 여기에 기록된 것은 지금 특별히 열두 사도에 관한 말씀이어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나 또한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시니까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오더라. 그분께서 열두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아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 배우는 목적이 있었고 배운 것을 가지고 또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이고 그렇죠? 권능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복음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인 보다 더 중요한 이유 이 열두를 따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삼으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보내기 위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병 고치는 권능, 마귀를 내쫓는 권능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 이제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표적은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이 교회에게 이러한 권능을 표적들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에 이러한 어떤 표적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부르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제일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대 또는 뭐 중창 뭐 또 연주 이런 것들로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일들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무슨 고치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예배당 시설에 뭔가를 고치고 뭐 이런 것들로서 섬기기를 원해요. 돈이 많다? 돈으로서 섬기기를 원해요. 아, 그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말씀의 자리이건 큐티 시간이건 아니면 공적인 이런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이건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든지 아니면 밥을 할 때든지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제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까칠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제 입술을 지키셔서 제 말들로 인해서 모든 지체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된 채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섬겼고 그로 인해서 뭔가 효과가 많이 드러나도 그것은 결국은 어떤 내 만족이지 주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열두를 부르시는데 이 열두 제자를 부르신 얘기가 마태마가 누가 세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에서 다섯 명 부르신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섯 명도 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어쨌든 12명 전체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렇게 네 군데의 성경에 정확하게 12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언급이 될 때 그 순서들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은 이 A4용지 자료들 중에 열두 제자 비교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자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마태가 한 번, 마가가 한 번, 누가가 두 번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두 사도의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중에서 다섯 명을 부르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들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초창기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던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한 번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본문을 조금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더라.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 얘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즉시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돼 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겠냐? 두 명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겠냐 할 때 이제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쭉 이렇게 끝까지 살펴보시면 요한은 자기 정체를 조금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른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분명치는 않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러니까 먼저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안드레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안드레가 참 멋있습니다. 안드레가 참 이렇게 화려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참 진실되고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드레는 비록 뱃사람이었습니다만, 그렇죠, 뱃놈, 이 어부였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이었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등장했을 때 요한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내가 어부로 내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인생을 사는 전체이겠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 이 안드레는 그것보다는 뭔가 사람이 사는 그 더 어떤 고귀한, 더 고상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마치 그 당시에 메시아처럼 보였던 침례자 요한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운 것이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안드레는 처음부터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당대에 대단히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요한, 침례자 요한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기라성 같은 그러한 스승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수많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지금 영적 분별력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누굴 찾아간 거냐면 침례자 요한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교사가 필요해요. 그게 책이 되었건 책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당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 책도 어쨌든 우리의 선생이에요. 교사거든요. 그런 어떤 좋은 책들 올바른 교리에 입각한 이 좋은 그런 이 책들 이것은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이 인생이 확 바뀌는 것인데 이 안드레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고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는데 이 안드레는 성경에서 보면은 그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안드레는 사람을 잘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혼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러한 제자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메시아를 만난 이 직후에 바로 누구를 데려오죠?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는 오빵이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그 소년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소년을 데리고 온,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그게 안드레였습니다. 그렇죠? 안드레는 자꾸 사람을 데려와요. 예수님께 데려와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했어요. 아, 요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인이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렇게 이제 섞일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금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뭔가 루트가 필요했어요. 뭔가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누구를 이 그리스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에게 얘기했더니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오냐면 안드레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지 않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안드레는 주로 예수님께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사람의 역할을 잘한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얘기해 가지고 안드레와 같이 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혼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걸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게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누군가를 이렇게 뭐 복음을 설명하고 이러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이 역할, 이게 정말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누구라고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은 정모 자매님, 모 백채 자매님이라고 뭐 이렇게 잘 데려오세요 사람을.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정 안드레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별명을 지을까요? 예, 우리 정자매님 말고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데려오시는 분들, 예수님께로 사람을 잘 데려오는 분들, 안드레와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참 너무 귀하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전해야만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다 받은 분량들이 있고 또 역할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 요걸 생각하면 로마 카톨릭은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 카톨릭 교도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최고여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초대 로마의 교황이고 그 교황권을 지금의 현재의 교황들이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쨌든 모든 것에서 으뜸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 형제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카톨릭 신자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친형제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아. 저 여러분들 중에도 친형제 또는 가족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분들이 계시지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 가족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로 또 마음은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얼른 뛰어가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아마 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에 브라더 그러면 이게 형도 되고 동생도 돼서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가 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는 둘다 요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바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바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개역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찬양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시므온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이 야곱의 그 열두 아들의 이름 중에 시므온이 있잖아요. 그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에서 온 것이 이제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자,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뭐 이렇게 복잡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국가가 이제 적들에게 점령이 됐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된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 오시는 이 시점에서는 누구의 속국이냐면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 문화권,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지금 이렇게 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또 하나 복잡한 거는 이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이제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언어가 복잡한 거예요. 히브리어 있죠, 헬라어 있죠, 아람어 있죠.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바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아람어로 돌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돌, stone, 돌,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별명을 하나 주신 이 게바라는 이 이름은 아람어로 돌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그냥 헬라어로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직후에 교회를 언급하시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름 베드로잖아. 너 돌이잖아. 너 이름이 돌이잖아. 우리나라 이름의 돌쇠. 뭐 이런 거죠. 돌쇠. 너 이름 돌이잖아. 그렇지.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베드로도 돌이고 예수님도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나 보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최고여야 돼요.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일종의 그 언어 유희를 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베드로라고 할 때의 그 돌은 조그만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돌. 그러나 락, 바위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거대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거대한 바위, 그것은 하나님 자신 또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하나의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이 고백 직후에도 예수님이 마귀라고 이 사탄이라고 얘기하신 이런 일개 인간인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우직한 사람으로서 이름도 돌이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도 또 아람어로 돌이었습니다. 게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한번 부르신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번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수록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성경에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익숙하다는 것은 성경의 문화와 이런 관습에도 익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히브리 문화 또는 이 유대 문화권 하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관습이 우리와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초보자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믿음의 초보자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의 문화에 자꾸 이렇게 익숙해져 가셔야 돼요. 이건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나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것을 믿고 이 문화와 관습 문제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시점이 어떠냐면 12절에 보시면 이런 시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 침례자 요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바로 직후에 12절에 보시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침례자 요한이 일단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의 사역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이제, 이 얘기가 쭉 진행되다가 1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시점은 언제냐면 침례자 요한이 한참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막 등장하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셨을 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하니까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4장의 시점은 언제냐?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또 베드로와 그 안드레 또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야말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르신 게 아닌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누가복음 5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셨으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시니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래서 시몬의 배에 타시고 뭇에서 조금 나가도록 청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바다 살짝 그 배가 바다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해변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서 끌어당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제가 밤새도록 일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하고 이 정도가 되었을 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뭇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 번의 상황이 다 다르네요.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에게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하니까 따라가서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해변에서 이 금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에 놀라고 있을 때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초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단번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의 경우에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즉시 따라갑니다. 다른 얘기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근데 지금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또 안드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기를 주시면서 내 어떤 상태, 내 어떤 마음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이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확 당기지 않으시고 요번에 요 정도 당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또 당기시고 그 이후에 완전히 당기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기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예수님께 다가가고 마침내는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 이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도 참 귀한 건 맞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내 마음이 준비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다시 가서 보시면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43절 그 다음 날,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사람이더라. 자,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이 빌립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것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 마태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명단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조금씩 다르게 언급된다 그랬어요. 공통점은 베드로는 어디서나 첫 번째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조금씩 순서가 다른데 빌립의 경우에는 네 군데 다 다섯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이렇게 이제 5위에 이제 들어있는 사람이고 전체가 다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빌립 또한 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자 나다나엘을 찾았다. 그러니까는 빌립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이렇게 딱 대면을 해보니까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가 기다리던 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머리에 번뜩하고 떠오른 게 뭐냐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내 친구 나다나엘. 이 사람한테는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빌립이 알고 있는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메시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단히 진실한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참 경건하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그 교리와 실행 전체가 참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나다나엘에게만큼은 내가 꼭 이 사실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빌립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또 귀한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저 형제 저 자매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만 기다리는 사람이야.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할까요?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경건하고 또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내서 빌립이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러서 듣는 거죠. 그냥 그래 그러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성경에 해박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논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단 말인가? 이렇게 딱 지금 한번 딱 걸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냐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 얘기를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알던 거하고는 좀 다른데 하고 한번 딱 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조금 특별하게 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전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제동을 딱 거니까 빌립이 그럽니다. 더 이상 자기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와봐. 와서 네가 직접 봐.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자 이제 이게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을 거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구도에서 이제 직접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관계로 딱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시고 나다나엘이 이제 직접 또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늘 누가 전해준 예수님, 누가 전해준 하나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로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 표현이에요 사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함으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단히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뭐든지 그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초자연적인 것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나다나엘의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딱 집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점쟁이의 어떤 대충 맞추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나다나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어떤 경건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있었는지 어쨌든 혼자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없는 가운데 혼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를 보았다 이 정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뭔가 특별한 것을 더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가 뭐 어떤 모양으로 앉아 있었다든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직접 그 순간에 나를 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어떤 정확한 그런 증거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로서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그분 앞에 딱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이 다양한데 이렇게 지적이면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신 방법 중에 이것이 또 이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의 그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물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남편 얘기를 딱 꺼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를 직접 자기의 그 이 어떤 삶을 직접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관찰한 사람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딱 하시니까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딱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도 너무 논리적인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는 내게로 오라.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목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따르는 사람들도 물론 생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따르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것은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전도지나 책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 순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수락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배우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성숙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친밀하게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채우셔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초청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너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하늘에 있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확신으로 주신 적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여기서 어떤 예수님의 제안을 반드시 무슨 목양자가 되거나 무슨 선교사가 되거나 그런 풀타임 사역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래야만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 제 삶의 목표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두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직장인으로 있든 자영업자로 있든 뭐를 하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사람을 낚는 그 어부, 그러한 자로서 내가 헌신하는 것, 이건 얼마나 참으로 귀한 것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벳세다의 이 어부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당시에 사실 어부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혹은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은 그냥 평범한 어부예요. 당대에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단시간에 최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을 수 있습니다. 술집에 바에 가가지고 오늘의 이 최고 어획량 누구 베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 올리는 재미에 그렇게 살아갔을 수 있어요. 마을 신문에도 나고 뭐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물고기 엄청 잘 잡는 사람이야. 뭐 요번에는 희귀한 물고기 잡았대. 이러면서 그 사람의 평생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평생에 그런 어떤 업적들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늘의 영원히 고정됐다 그랬어요. 하늘에. 1.1획도 변치 않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이 말씀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책에 기록된 이름들 중에 대단히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으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싶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그분의 발밑에 앉아있고 싶다. 그분과 늘 24시간 365일을 늘 그분과 함께, 물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님 내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 사람처럼 대부분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24시간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그분 발밑에 내가 매 순간 앉아있는 자로서 내가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께 훈련받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좀 열망이 생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32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을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 다른 사람들 목소리에 내 목소리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 혼자, 내가 지금 나 혼자서 찬송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2장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일어나서 하십시다. 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리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죄인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저 같은 자, 저희 같은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또 구원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자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꾼으로 제자로 또한 이렇게 부르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또한 제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도록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결단했던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은 얼마나 정말 귀한 순간인지요. 일생에 있어서 완전히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영원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전환점들이 우리 함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 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마지못해서 참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마지못해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있고 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뭔가 벌을 받을까 봐 이 자리에 두려움으로 있고, 하나님,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점차 변해서 하나님 참으로 자발적이고 기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크게 입술을 벌려서 참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날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모든 학생들서부터 어린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학생과 장년과 또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분명하게 있어서 그래서 다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